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0월 중국을 방문한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은 타스통신에 푸틴 대통령이 초청장을 받았다며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양국 간 무역 경제 협력이 이번 중국 방문의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회담에서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이후 총 17차례 중국을 방문했으며 최근 방문은 지난해 2월 4일 동계올림픽 개막식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최근 양국 간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하고 올해 양국 무역을 2천억 달러로 늘리기로 합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남태평양 국가 통가와 뉴질랜드, 호주 순방에 나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역내 중국의 문제적 행동이 늘고 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순방 첫 일정으로 방문한 통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가 목격한 것 중 하나는 중국의 인도태평양 내 관여가 커지면서 우리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역내 관여에 반대하지 않지만 중국의 투자는 투명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재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와 경제적 강압 조치 등을 언급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시아오시 소발렌이 통가 총리와의 회동에서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통가를 비롯한 태평양 섬들 모두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뉴질랜드를 방문해 크리스 힙킨스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 뒤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솔로몬 제도 간 안보 협력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태평양 제도 포럼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투명성을 장려하며 역내 우리가 공유하는 안보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하원 국가 두마가 러시아군 징병 연령 제한을 27세에서 30세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징집 최소 연령은 현행 18세로 유지하는 반면 최대 연령은 내년 1월부터 30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징집 연령 상한선의 점진적 추가 상향은 없을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법안은 또 징집된 사람들이 계엄령이나 전시, 무장 충돌 기간, 대테러 활동, 러시아군이 해외에 전개될 경우 1년의 자발적 계약에 서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법안은 동원과 계엄 및 전시 상황에서 지역 주지사들이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보안기관들을 돕는 특수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들은 지역 최고 집행기관들로부터 전투용 소형 무기와 탄약을 임대 형식으로 제공받게 되며 회사 직원들은 물리적 파괴와 통제 신호 교란 등을 포함해 공중, 해저, 해상의 무인형 장비 이동을 막을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26일 총리직을 사임하고 장남에게 총리직을 넘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985년부터 장기 집권해온 훈 총리는 이날 국영방송을 통한 특별 발표에서 나는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며 이에 대해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훈 총리는 자신의 장남인 훈 마넷 캄보디아 군 부사령관이 다음 달 22일 새 정부의 총리직을 맡게 될 것이라며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훈 총리의 이날 발표는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 CPP가 지난 23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총 125석 중 12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목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신현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전승절 행사에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가하면서 북중러 3강 밀착이 선명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자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월북한 미군 병사와 관련해 아직 북한 측의 응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대부분 지역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행사에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가하면서 북중러 삼각 밀착이 한층 선명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이번에 군사 대표단을 보내 북한과 무기 거래를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군사 대표단이 25일 밤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평양 외곽 순안국제공항에서 러시아 대표단을 맞았고 북한 군 의장대가 환영 행사를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대표단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행사들에 참석할 것이라면서 이번 방문이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관계 강화에 기여하고 양국 협력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군사대표단의 방북은 북한이 전승절이라며 경축하는 한국전쟁 정전기념일 70주년을 맞아 이루어졌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27일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도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대표단의 방북은 2019년 7월 알렉산드르 포민 러시아 국방차관 일행의 평양 방문 이후 4년 만입니다. 또 전승절 행사에 러시아 정부 인사 참석이 북한 매체에 보도된 것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3년 60주년 행사에는 러시아 노병 대표단만 참석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대표단 파견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가 그만큼 북한의 지원이 절실해졌음을 보여주는 행보라는 관측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을 지휘하는 쇼이구 국방장관이 방북 기간에 전장에 투입할 북한산 무기 수입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무기체계가 같잖아요. 탄약이나 무기나 이런 문제에 대한 거래가 필요했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추정을 할 수 있죠. 국방장관이 오고 그러면 군사대표단이니까 실무적으로 군수 담당자가 따라올 수 있겠죠.
미국 등 서방 정보당국은 그동안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용할 포탄을 공급했거나 공급하려는 정황이 있다고 의심해 왔습니다. 북한 또한 북핵 문제 악화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전통적 협력 관계와는 다른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김진무 교수는 북한이 자신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번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러시아를 상대로 보다 강력한 북핵 지지와 에너지 공급 등 경제난 해소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러가 전통적 유대 수준을 넘어 군사 안보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전승절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고 특히 이제 군사 안보 분야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협력 관계가 만들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할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 측에선 시진핑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리흥중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정대표단이 전승절에 참석합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며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조건을 마련하는 데 긍정적일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러 대표단의 전승절 참거와 관련해 중러가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인 위협 고조 행위 중단을 설득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중러는 또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중북 간 교류와 관련해 한반도 정세를 주시하고 있다며 중북 관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의 중국 전문가인 전병곤 선임연구위원은 미중이 전략 경쟁의 과열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최근 대화 모드를 만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은 대북관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간의 대화 모드가 좀 있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다소 좀 불확실하고 불안정스럽고 한 측면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한다. 북한과 중국 간의 상호 의견 교환이나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그 예측해 볼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을출 교수는 중국의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시선에 보다 민감하고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오히려 북한과 북핵 문제 등을 놓고 입장차가 있다며 이번에 당 정치국 위원 수준에서 대표 단장을 고른 것도 일종의 수위 조절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에 중러 대표단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의 미 전략자산 전개와 미한 핵협의그룹 출범, 다음 달 미한일 정상회의 개최 등은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안보상 압박이라며 북중러 연대 과시 차원의 친서 전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이 선명하게 협력 구도를 강화하기로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중러 연대 강화는 필요성이 있는 거고 최근에 중러 간에도 군사훈련이 해상훈련을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거든요.
한편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승절을 앞두고 25일 이른바 조국 해방전쟁 참전 열사묘와 중국군 묘를 방문했다고 26일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 문제에 대한 두 나라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월북 미군과 관련한 북한 측의 응답이 없다는 사실도 거듭 확인하면서 안위 파악이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5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 모두 할 수 있는 잠재적 역할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른바 전승절 행사에 중국, 러시아 인사를 초청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북한이 위협적이고 불법적인 행동, 즉 인접 지역뿐 아니라 영내 전체의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자제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Russia and the PRC have a potential role they can play, including through the auspices of.
아울러 그들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독려하는 데에도 잠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꽤 일관돼 있다며 이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용의가 있고 계속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무단으로 월북한 미군 트래비스 킹 2등병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한 게 맞느냐는 질의에는 그렇다며 전날 브리핑에서 언급한 대로 그의 안위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답했습니다.
That is correct. As Matt indicated yesterday, getting an assertion of his well-being continues.
이어 백악관 국방부와 더불어 정부기관을 통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전날 브리핑 내용에서 언급된 내용 외에 새롭게 추가할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킹 2등병이 북한에 구류돼 있는지, 살아있는지, 만약 살아있다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며 그런 내용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킹 2등병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아직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우리는 그의 안전과 안위를 걱정하고 있고 그가 가능한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파텔 부대변인은 미국이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북한 측과 만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분명한 목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매우 명확하고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been very clear and consistent that we stand ready to engage with Pyongyang in discussions over.
이어 그러한 목표는 우리의 동맹인 일본, 한국을 포함해 아세안 장관급 회의에 있던 많은 참여국이 공유한 것이라면서도 앞서 여러 차례 말했듯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관여에 대한 호혜적인 관심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방부는 월북한 미군 병사와 관련해 아직 북한 측의 응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더블이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자진 월북한 트래비스 킹 이병 사건과 관련해 북한과의 협상이나 대화에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25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유엔군 사령부가 킹 이병 사건과 관련해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곧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킹 이병의 송환이라면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접촉이나 연락도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킹 이병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으며 국방부뿐 아니라 관계 기관을 통해 북한과의 관여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런 응답이나 연락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앤드류 해리슨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자진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과 관련해 정전협정에 의거해 수립된 메커니즘을 통해 북한군과 대화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백악관과 국무부가 24일 브리핑에서 월북 미군과 관련해 북한의 응답을 여전히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국방부도 킹 이병의 소재와 안위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한편 싱 부대변인은 북한이 오는 27일 한국전 정전협정 기념일 이른바 전승절에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한 데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북한은 물론 그들이 원하는 누구든 자국에 초청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우리는 그들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점이 바로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의 동맹이 매우 강력한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중국 당과 정부 대표단이 전승절 70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러시아 연방 군사대표단이 전승전 70주년을 즈음해 북한을 축하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0년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이후 외국 인사가 단체로 방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방부가 미한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해외 분쟁에 대응하는 데 있어 미국의 핵심 파트너라면서 앞으로도 긴급한 도전에 계속 함께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 같이 갑시다라는 구호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24일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같이 갑시다는 미한 양국의 굳건한 파트너십과 긴급한 도전에 맞서 계속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환영사에서 미한 동맹을 강조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0년 동안 미한 동맹은 더욱 강력하고 유능해졌으며 양국 국민 간의 협력과 서로에 대한 헌신은 모든 측면에서 더욱 깊어졌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검증된 협력 관계가 상상할 수 없는 기회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의 증거를 제공하며 우리 두 국가와 양 국민이 함께 선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미한 양국이 북한의 핵 위협 증가에 맞서 오랜 미한 방위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워싱턴 선언에 따라 두 나라가 더욱 심도 있는 대화와 정보 공유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으며 한반도의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핵협의 그룹 설립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 선언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중한 조치이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전쟁 이후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수 있는 지상군, 공군, 해군을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주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의 최우선 방위 파트너로 남아있으며 양국이 수년간 역내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은 해외 분쟁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서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병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미국의 주요 비나토 동맹국이며 무역과 안보 협력에서 일정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또 미한 양국이 1978년 유엔군 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의 부속기관으로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창설했다며 양국을 대표하는 60만 명 이상의 장병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가진 전쟁본부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가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경우 한미연합군사령부는 공군, 지상군, 해군의 연합전력을 통해 연합방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첨단 전쟁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비롯한 주요 야전훈련과 지휘소 훈련, 연합실사격훈련 등을 실시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이 제54차 미한 안보협의회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도발 증가에 맞서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스틴 장관이 지난 4월 윤 대통령을 국방부에서 환영하면서 다시 한번 철통같은 한국 방위 공약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한국전쟁 종전 70주년에 대한 별도의 글에서 미군이 유엔군과 함께 한국 방어를 위해 1950년 8월과 9월 한국에 상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참전 결정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 내렸다면서 한국이 무너지면 공산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를 공격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힌 트루먼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치열한 전투가 계속됐으며 약 3만 7천 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었고 9만 2천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8천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북한군이 국경을 넘나들며 공격을 자행했으며 미군과 유엔군은 또 다른 전쟁을 막기 위해 여전히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은 미한연합군과 유엔군 사령부 다국적군을 지원하고 훈련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휴전으로 전쟁을 중단한 남북한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고 70년이 지난 지금 모든 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BOA는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상황을 점검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정전협정 70주년을 맞는 미국 등 주요국 참전 용사들의 소감을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왕립보병연대 소속으로 18살 때 한국전쟁에 참전한 브라이언 호프 씨는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시 최전선에서 중공군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날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Actually, I was in the front line the day that the armistice was signed. It was the longest day of my life.
영국 맨체스터에 거주하는 호프 씨는 인생에서 가장 긴 날이었다며 보병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잘못되지 않길 바랐을 뿐이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 10시에 휴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자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잊을 수 없는 밤을 보냈다고 이 노병은 말했습니다. 미국 해병 1사단 소속 통역장교로 당시 판문점 인근 최전선에서 정전을 맞은 한국계 미국인 이종현 변호사는 당시 연합군 병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아, 뭐, 그래, 너무 좋아하죠. 미군들은 그냥, 그야말로 그냥, 그냥 우선 자기들이 이제 죽음에 노출이 되지 않으니까 말씀이죠. 그때만 해도 이 중공에 특히 저 흑그라고 반문점 아래 우측에 고개가 있는데 말씀이죠. 거기서 결국은 격전이 그냥 보통 있지 않았거든요. 많이 죽었고요. 거기서 미군들은 그냥 보통 즐거워하는 거 아니죠. 일방 사병들 뭐 한국 해병대가 그쪽에 너무 많이 죽었어요. 저 물론 한편으로서는 야 이런 소위 비참한 전장에 대한 결과도 막 보지도 못하고 끝났으니까는 그런 한편에 막 슬픔도 있었지만 말씀이죠. 또 한편 압도적인 것은 전우들이 사는 거요.
유엔군 수석대표 윌리엄 해리슨 미 육군 중장은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북한과 중국 공산군을 대표한 남일 조선인민군 대장과 정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과 펑더화이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이 각각 협정문에 서명하면서 1950년 북한 공산군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1개월 이틀 만인 이날 밤 10시에 한반도에서 긴 총성이 멎었습니다. 19살 때 미국 해병대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뒤 베트남전을 거쳐 대령으로 전역한 워렌 위드한 한국전 장진호 참전용사협회 회장은 하지만 정전협정은 실망스러운 결말이기도 했다고 평가합니다. 전쟁의 마지막 해는 교착상태였고 누구도 많은 사람이 죽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두사미격으로 정전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The armistice was anticlimactic. And the reason was anticlimactic is because the last year of the war was a stalemate.
위드한 전 대령은 물론 전쟁이 끝나서 다행이었고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지 않아 기뻤다면서도 미국 쿠안티코 해병대 본부에 복귀한 뒤 정전협정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뭘 얻었지라며 반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두 달여 만에 부산에 도착해 낙동강 전투와 인천상륙작전,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 등 역사의 현장에서 전우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장본인으로서 종전이 아닌 정전에 대해 만감이 교차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클라크 주행군 사령관이 정전협정 서명 뒤 기뻐할 시간이 아니라 기도할 시간이라고 말한 것처럼 한국전쟁은 유엔군과 공산군,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수많은 아픔과 상흔을 남겼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 등 유엔군 사망자는 54,246명, 중공군 40여 만 명에 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한국군 전사자가 14만 7천여 명, 북한군은 52만여 명, 남북한 민간인과 실종자는 160만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육군 제3보병사단 소속 포병장교로 38선에서 중공군과 치열하게 싸웠던 레리 카이나드 전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 회장은 이런 이유 등으로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참전용사들은 환영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카이나드 전 회장은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 중에 우리가 한 일이 한국 국민들에게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When I came back home from the war, we had very little welcome for the U.S. But over the years, I realized that what we did.
1990년대 이후 한국을 7번 방문했다는 카이나드 전 회장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돌이켜보면 점점 더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한국인들을 볼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군 보병연대 장교로 참전했던 앨런 박쉘 씨도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국전에 참전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국이 이룩한 발전은 정말 놀라우며 역사의 중요한 일부분이었다는 사실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It was really an honor to be there for us. And the way Koreas turned out.
박쉘 씨는 전쟁 중 매우 비참했던 피난민들과 고아들을 돌봤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1951년 가평 전투 직전 고아들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VOA에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70주년이 되었지만 한반도가 계속 분단 상태로 있는 게 안타깝다면서도 북한의 현 정권이 항상 전쟁을 원하는 것 같아 걱정.
The country was split up like that. I always worry about North Korea.
아울러 북한 주민들이 불쌍하다면서 남한 사람들과 같은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위도한 전 대령도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용사라는 게 매우 자랑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공산주의로부터 구하는 데 아주 작은 역할을 했다는 게 매우 자랑스럽고 많은 한국인 친구가 있다는 것이 아주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좋아 북버지니아 애난데일의 코리아타운 인근에 살고 있다는 위드한 전 대령은 한국인들이 어떻게 번영하고 있는지 보러 갈 때면 매우 자랑스럽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전협정 70주년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참전용사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국에서 성화를 직접 봉송해 주목받았던 캐나다 몬트리올 출신의 참전용사 클로드 샤를랑 씨는 복잡한 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I have mixed feelings about this thing. First of all, there was no war declaration.
캐나다 보병연대 장교로 1951년 10월 참전했던 샤를랑 씨는 한반도는 종전선언과 평화선언 없이 정전협정으로 70년을 지내왔다면서 남북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많은 전사자가 속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전협정은 올바른 조치였고 한국의 눈부신 발전 역시 긍정적이지만 남북이 70년째 분단된 채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여러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카이나드 전 미 참전용사협회장은 오랜 분단이 안타깝다면서도 북한의 김씨 독재 정권이 있는 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로울 수 있다면 한반도 전체에 더 좋을 것이라는 건 알지만 김정은이 권좌에 있고 그가 한국과 미국의 파트너십에 대해 증오심을 갖고 있는 한 평화협정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국 참전용사들은 하지만 북한 지도부가 정전협정일을 전승일이라며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전쟁을 북침이라고 선전하는 데 대해선 명백한 거짓이라면서 세뇌에 속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위대한 전 대령과 캐나다의 박셸 씨입니다.
Well, I'm sorry for the people who have to live under this totalitarian regime.
I feel sad for North Korean people. Not their government, but the North Korean people. I feel
위도한 전 대령은 이런 전체주의 정권 아래서 살아야 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주민들이 자유 속에서 살길 원한다는 걸 마음속으로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욱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실 씨는 북한 정부가 아닌 주민들이 안타깝다. 한국과 함께했다면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너무 많이 놓친 것 같다며 안쓰러워했습니다. 영국의 호프 씨는 맨체스터 지역에 사는 박지현 씨 등 탈북민들과 자주 교제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실상에 대해 많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지도를 보면서 북한도 한국도 찾을 수 없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Hope, really, really hope that one day I can look at a map and find there's no North Korea and find no South Korea. I just want to look at a map and see Korea.
호프 씨는 지도에서 단지 하나의 코리아를 보고 싶다며 평화의 순간에 하나의 국가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길 원하며 정말로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주요 7개국과 한국과 유럽연합 등이 북한의 석유 밀수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북한이 지난해와 올해 반입한 유류가 최대 27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선박 관련 대북 제재 위반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에는 최근 몇 년간 북한 유조선의 운항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에 등록된 북한 유조선은 60여 척이지만 이들 모두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를 토대로 한 위치 정보가 다른 나라 영해에서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한국, 일본 등 주요국은 중국 영해에서 발생하는 북한의 석유 밀수를 차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중국에 전달하면서 지난해 이후 중국 해역에서 꾸준히 발견되고 있는 북한 유조선의 구체적인 이름과 사례를 명시했습니다. 북한 유조선이 AIS를 끈 채 운항하면서 불법으로 유류를 취득해 북한으로 운송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VOA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올해 상반기에만 북한 최대 유류시설이 밀집한 남포항구에 드나든 유조선이 42척에 이른 것으로 집계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 등이 북한 유조선을 발견했다고 밝힌 지난해까지 조사 범위를 넓힐 경우 2022년 이후 최근까지 이 항구를 드나든 유조선은 90척에 달합니다. 공식 운항 중인 유조선은 없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남포 유류항구에는 최소 일주일에 한 척꼴로 유조선이 정박했다는 의미입니다. 짙은 구름이 낀 날과 야간에 유조선이 출입했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곳에 정박한 유조선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유조선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유류양을 선박에 따라 만에서 3만 배럴로 추정하고 남포의 유조선이 정박한 횟수를 토대로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 양을 추산한 바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남포에서 포착된 90척의 유조선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북한은 최소 90만에서 최대 270만 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사실상 연간 한도보다 훨씬 많은 양이 북한으로 반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불법으로 유류를 취득한 정황은 위성사진으로 포착된 선박 간 환적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BOE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 서해 초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2척 이상이 붙어있는 사례를 74건 포착했습니다. 지난해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초도 인근 해상을 주요 환적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이 이 지점에서 북한 선박과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다는 설명입니다. 인근에 항구를 놔두고 굳이 선박이 옆면을 맞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유류 등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품목을 넘겨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안보리는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설령 유류가 아니더라도 두 선박 사이에 어떤 물품이 거래됐다면 제재 위반이라는 의미입니다. 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제재 위반은 선박 간 환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올해 초부터 BOA는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북한이 새롭게 등록한 선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19일을 기준으로 북한이 올해 1월 이후 자국 선박이라며 등록한 19척 모두 직전까지 중국 중고 선박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15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0척에 가까운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달고 나타난 것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된 연례 보고서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락원 1호 등 총 6척의 신규 선박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올해는 무려 3배 많은 선박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꿨습니다. 앞서 BOE는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취득과 관련해 여러 차례 중국 정부에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이본 유 조정관 대행은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취득 가능성과 관련한 지난달 21일 BOE의 이메일 질의에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추적하고 조사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의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포착된 북한과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는 또 있습니다. 올해 1월 중국 회사인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은 북한 선적 선박 자이저우 2호에 등록 소유주가 됐다고 IMO에 보고했습니다. 또 4월과 5월에는 중국 회사 두 곳이 각각 북한 유조선 아봉 1호와 남포 5호에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습니다. 선박업계에선 대리점 형태의 선박 회사들이 실제 소유주를 대신해 선박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도 북한 선박의 중국 입출항을 돕는 대리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북한 선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대북 제재 위반이란 점입니다.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번 유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최근 중국 회사의 북한 선박 소유 사례와 관련한 BOE의 보도에 대해 특정 선박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 등록을 포함해 북한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며 관련 행위가 제재 위반이란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 등이 최근 북한의 석유 밀수와 관련해 중국에 서한을 보낸 것은 대중 경고 차원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압박과 함께 유인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닐 와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25일 BOA와 전화통화에서 미국 등이 중국에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y're trying to attempt to exert pressure by a collective of China's biggest trade partners getting together.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들이 공동으로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중국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지 파악하기 위해 같은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입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장진 주 유엔 중국 대사 앞으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21일 발송했습니다. 서한에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주요 G7 7개국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0개국과 유럽연합 EU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싼싸만 중국 영해의 제재 대상인 대북 석유 제품 밀거래를 알선하는 여러 유조선이 계속 목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에 이들 선박을 조사하고 차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와츠 전 위원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조치가 없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번 서한은 중국이 자국 해역에서 선박들의 대북 제재 위반을 허용함으로써 생긴 울타리의 구멍을 막도록 중국의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바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와츠 전 위원은 전망했습니다.
Since 2019 when they indicated that certain sanctions should be lifted on North Korea.
중국은 2019년부터 특정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으며 이런 조치가 중국으로부터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서한 발송 보도와 관련해 주유엔 중국 대표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은 항상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국제 의무를 성실히 실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관련 당사국들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특히 대화 재개와 외교적 노력 강화, 정치적 해결 촉진과 관련된 조항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찰스 킹 말로리 국제위험안보국장은 이와 관련해 중국은 공개적으로는 유엔 제재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중국 본토의 1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제재 회피 활동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llows the DPRK to operate in over a dozen cities in mainland China.
또한 중국은 자국 영해에서의 선박관 환적을 통한 대북 유류 거래와 자국 국경 지역에서 바지선을 통한 석탄 거래 등을 묵인하며 사실상 유엔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등의 이번 서한 발송은 중국의 이런 행태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로리 국장은 말했습니다. 특히 G7 국가들이 이 문제에 공동으로 나선 것은 비교적 새로운 것으로 G7 국가들의 대중국 제재 강화 움직임 가운데 나왔다고 언급했습니다.
The fact that it's the G7 acting together is relatively new.
중국이 본토와 영해에서 북한 관련 기관들을 단속하지 않으면 G7이 이에 대해 공동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측 대표로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에런 아놀드 전 위원도 이번 서한은 중국이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제적 파장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풀이했습니다. G7은 중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중국 측에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지렛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등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앤서니 루지에로 전 국장은 이들 국가들이 대북 제재 위반 중국 기업, 개인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 서한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에도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봐왔다면서 이 서한은 중국 제재 회피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과 행동의 대체제일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But
You know, I've seen this far too many times before that I think this letter is just a substitute for real policy and real action on North Korea's sanctions evasion.
루지에로 전 국장은 서한 발송은 상대방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에서만 효과가 있다며 이번 경우에는 중국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지금은 의회가 압도적 다수로 승인한 제재 체제를 사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가 선박뿐 아니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기관과 개인, 은행 등에 대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그러나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루지에로 전 국장은 말했습니다. 킹 말로리 국장은 중국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I would call it the carrot and the stick. Stick is obviously what people think of first, which is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계속 묵인하고 조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응해 G7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채찍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론 미국과 유럽이 다른 분야에서 대중국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제안함으로써 중국이 대북 제재를 더욱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유인책, 즉 당근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로리 국장은 말했습니다. 말로리 국장은 그러면서 보통 꿀을 주면 파리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면서 미국이 미중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상황에선 두 번째 경로가 더욱 매력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수년 전부터 북한이 미사일과 핵 개발을 하는 것을 중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다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전략적 태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로리 국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 핵 잠수함 등의 잇단 한국 기항을 언급하며 이는 중국에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지렛대라고 말로리 국장은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전쟁에서 전투기로 100회 이상 출격하며 많은 전공을 세웠던 유진 맥클링 주니어 전미 공군 대령이 지난달 타계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 최대 한국전 참전용사단체는 해마다 회원 1,000명 이상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의 지역신문인 스타 데머크렛은 한국전 참전용사인 유진 맥클링 주니어 전 대령이 지난달 7일 타계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 등으로 많은 훈장을 받았던 그가 98살의 일기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의회 도서관에 따르면 맥클링 주니어 전 대령은 1951년부터 이듬해 말까지 미 공군 제49 폭격비행단 소속으로 한국전에 참전해 F-84 전투기를 몰고 100개 이상 출격하며 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공산군의 주요 시설을 폭격해 불사조란 별명까지 얻어 수은 비행 십자 훈장까지 받았던 그는 전후 64년 만인 2017년 한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방한한 뒤 한국 공군의 주력기 F-15 전투기에 올라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맥클링 주니어 전 대령은 2년 전 BOA와의 인터뷰에서 전사한 전우들에 대한 기억과 한국의 발전상에 감격해 눈물을 흘렸다며 한국전 참전에 큰 자긍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outh Korean people have done a marvelous job in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놀라운 일을 했고 자신은 공산주의로부터 한국인들을 지켰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맥클링 주니어 전 대령 같은 한국전 영웅들이 하나둘씩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군의 침공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넘으면서 노병들도 긴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세상을 속속 떠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4월엔 또 다른 전쟁 영웅인 윌리엄 웨버 전 육군 대령이 향년 97살로 타계했습니다. 공수부대 장교로 한국전에 참전한 그는 1951년 원주 전투에서 중공군의 폭격으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고도 끝까지 대원들을 이끈 뒤 재활치료 끝에 다시 현역으로 복귀해 전우들에게 귀감이 됐었습니다. 전역 뒤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회장으로 워싱턴의 한국전쟁기념공원 내 한국전 전사자 추모예벽 건립에 앞장서는 등 미한동맹의 상징적 인물로 존경받았었습니다. 한국전쟁기념공원 내 19인 용사상의 실존 인물로도 잘 알려진 그는 지난 2021년 한국의 현충일을 맞아 보훈부에 보낸 영상 추념사를 통해 미국에 가장 깊은 감사를 전한 참전국 국민이 한국인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군사적으로 전우일 뿐 아니라 양국 국민 역시 형제자매가 되었다며 같이 갑시다라고 외쳤습니다.
We become not only brothers in arms militarily, but brothers and sisters as people together. 같이 갑시다.
외버전 대령의 타겟 3개월 전인 지난해 1월엔 한국전 금화지구 전투에 대대장으로 참전했던 존 싱글러브 전 유엔 사령부 참모장 예비역 소장이 100세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싱글러브 장군은 1977년 지미 카터 당시 미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어 백악관에 소환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이 계획은 이후 여러 논란 끝에 백지화가 됐고 한국 정부는 그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또 지난 2016년은 미한동맹을 지킨 공로로 제4회 백선엽 한미동맹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의 SK그룹은 지난달 싱글러브 장군과 외버전 대령의 업적을 기르는 추모비 건립 사업을 한미동맹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10월쯤 한국 파주 평화누리공원 미국군 참전기념비 옆에 이들의 추모비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엔 인천 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 영웅인 스티븐 옴스테드 미 해병대 예비역 중장이 92살로 별세하는 등 전쟁 영웅들이 빠르게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미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의 실무 담당자인 슐리 프리츠 씨는 24일 VOA에 현재 생존한 회원수는 7,000명으로 해마다 약 1,000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ve got right now we've got 7,000 members. We're losing about 1,000 a year.
참전용사들의 평균 출생 연도가 1930년으로 93살 고령이기 때문에 회원수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전 참전용사들도 많기 때문에 현재 생존한 참전용사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미국 보훈부는 지난 2020년 기준으로 한국전 참전용사를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면서 2030년엔 고령화 추세 진전으로 20만 명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미국 보훈부 관계자는 25일 VOA에 2020년 통계가 최신 자료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중간 연령은 2020년 기준 88살, 3년이 지난 지금은 적어도 91살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미국에서 한국전 참전용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5개 주는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펜실베니아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오후 사이 대부분 지역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가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30도. 강계 역시 흐리고 오후에 가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31도. 개성 흐리고 소나기 옵니다. 최저 24도, 최고 31도. 사리원 흐린 가운데 가끔 소나기 오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30도. 신포 구름이 많겠습니다. 23도, 최고 31도. 장진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최고기온 26도. 해산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기온 19도, 낮 최고기온 30도. 원산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 34도. 평강 흐리고 가끔 소나기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22도, 낮 최고 29도. 성진 오전 한때 소나기 오겠습니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22도, 낮 최고 30도. 선봉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오겠습니다. 최저 22도, 낮 최고 30도. 삼지연 구름 많고 아침 최저 15도, 최고 26도입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심현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0월 중국을 방문한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유리 우샤쿠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은 타스통신에 푸틴 대통령이 초청장을 받았다며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양국 간 무역 경제 협력이 이번 중국 방문의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담에서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이후 총 17차례 중국을 방문했으며 최근 방문은 지난해 2월 4일 동계올림픽 개막식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최근 양국 간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하고 올해 양국 무역을 2천억 달러로 늘리기로 합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남태평양 국가 통가와 뉴질랜드, 호주 순방에 나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역내 중국의 문제적 행동이 늘고 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순방 첫 일정으로 방문한 통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가 목격한 것 중 하나는 중국의 인도태평양 내 관여가 커지면서 우리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역내 관여에 반대하진 않지만 중국의 투자는 투명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재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와 경제적 강압 조치 등을 언급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시아오시 소발렌이 통가 총리와의 회동에서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통가를 비롯한 태평양 섬들 모두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뉴질랜드를 방문해 크리스 힙킨스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 뒤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솔로몬 제도 간 안보 협력에 우려를 제기하며 태평양 제도 포럼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투명성을 장려하며 역내 우리가 공유하는 안보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하원 국가 두마가 러시아군 징병 연령 제한을 27세에서 30세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징집 최소 연령은 현행 18세로 유지하는 반면 최대 연령은 내년 1월부터 3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다만 징집 연령 상한선의 점진적 추가 상향은 없을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법안은 또 징집된 사람들이 계엄령이나 전시, 무장 충돌 기간, 대테러 활동, 러시아군의 해외 전개 경우 1년의 자발적 계약에 서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법원은 동원과 계엄 및 전시 상황에서 지역 주지사들이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보안기관들을 돕는 특수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들은 지역 최고 집행기관들로부터 전투용 소형 무기와 탄약을 임대 형식으로 제공받게 되며 회사 직원들은 물리적 파괴와 통제 신호 교란 등을 포함해 공중, 해저, 해상의 무인형 장비 이동을 막을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중남미 국가 에콰도르의 교도소에서 지난 주말 발생한 폭동 사태로 인해 사망자 수가 31명으로 늘었다고 에콰도르 검찰이 25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소셜미디어 사이트 X를 통해 이 폭동으로 사망자 외에 14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폭동은 항구 도시 과야길의 과야스 제1교도 단지 내 엘 리토랄 수감시설에서 폭력 조직 간 싸움이 벌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재소자들은 이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으며 가스탱크를 사용하는 시설들에 불을 질렀습니다. 폭력 사태는 재소자들이 밀반입한 휴대전화로 다른 교도소의 상황을 알리면서 다른 교도소들로 빠르게 확산됐다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7월 27일 VOA 새벽 방송을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